로마서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사람도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서 완벽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볼 때에는 완벽해가지고 더 이상 버틸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완벽한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볼 때 그렇다는 것이지 그 완벽함이라는 것이 미래에까지 존재한다, 지켜진다 이러한 생각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사람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뭐 성경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완벽한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은 부정되기에 존재한다 이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과학도 그렇죠. 지금 당장 어떤 논리를 펼 때에는 그게 완벽한 것 같고 전혀 고칠 것도 없는 그러한 그 과학 이론이라는 것도 결국에 나중 가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정되고 뒤집어지고 수정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그 살아가면서 내가 말한 게 옳다는 이런 말을 해서는 그 안 되는 거죠. 옳은 것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것 뿐이지 우리가 말한 논리나 글들이 옳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내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글이 옳은 글이고 그 논리가 옳다면은 그 글에서 증거되는 주님이 옳은 분이고 그 논리에서 증거되는 주님이 옳을 뿐이라는 것이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사람을 보고 옳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가령 어떤 누구가 성경을 가지고 글을 썼다고 하십시다. 그 글이 그야말로 주님만 증거하는 글이라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참 옳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해버립니다. 당신이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쓰는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믿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글을 쓴 것은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의도에 썼다면은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당신이 하는 말이 주님만 바라보자 이런 말만 하는 것 보니까 당신이 옳구나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러한 글은 그냥 글로 그쳐버리고 말로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는 않겠지만 뭐 제가 설교하고 있고 쓰고 있는 글이 모두가 인간 높인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 위해 쓰고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부끄러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고 뭔가 글을 쓰고 있는 그 내용도 주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볼 때에 그 말을 듣고 그 글을 보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만 높이자는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참 믿음 있고 대단하다 이런 쪽으로 방향이 이상하게 잘못되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목사가 자기 것을 챙기는 이런 시대에 또 챙기는 말을 하는데 또 예의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목사가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어서 당신은 주님만 높이자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그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당신은 옳은 사람이고 당신은 믿을만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만 높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타나는 건 결국에 주님을 높이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높이자고 말하는 그 사람을 높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할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세상에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건 참 옳은 것이다. 이래 생각을 되는 나중 보니까 아니라는 것. 이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 그 교육부 장관에서 사퇴한 그 송자 맞죠? 우리 이모 이름이 송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 기억합니다. 이 송자 장관이 옛날 그 교육계에 있을 때, 그 대학교 그 교수 지내고 총장 그럴 때에 칭찬을 굉장히 많은 분이, 많이 받은 분입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청렴하고 아주 강직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결국에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일이 드러나가지고 장관직을 사퇴를 했단 말입니다. 옳은 사람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누굴 보고 우리가 옳다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글을 쓴다 할지라도 사람을 옳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만 의롭습니다. 주님만 옳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말대로 그래 주님만이 옳은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인데 야 우리 목사님은 주님만 높이고 자기를 높이지 않는 분이다 진짜 믿음 있는 분이다 저런 목사 같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결국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보는 결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부터 누가 그 목사를 욕을 하면은 우리 목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편을 들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옳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몸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것이 사도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바울이 인간을 바라볼 땐 그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는 거 자기를 포함해서 그래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말을 바울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뭐 네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보자 이런 심판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해 심판하는 자리가 심판대이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려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천국 보내고 죄 있는 사람은 지옥 보내는 이런 심판대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심판대는 달라요. 다른 종교의 심판대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리는 심판대입니다. 염라대왕도 그런 일을 하죠. 수첩 펴놓고 수첩이니 펴놓고 자 거짓말이죠. 근데 그렇게 말한다 그겁니다. 네가 지상에 살면 한 일을 보자. 사자가 옆에서 예, 이 사람은 길 가다 어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에 호빵 훔쳐먹었습니다. 이런 일 다 끄집어 낸단 말입니다. 아 이거면 죄 있구나. 죄인 사람은 지옥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죄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 심판하는 자리가 심판대입니다. 죄 있냐 없냐 이걸 묻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죄 있는 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린 모두가 다 죄 있는 자다.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가 서로 뭘 할 수가 없냐면은 판단과 업신여김이라는 걸 서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음식을 가린다고 하십시다. 구약의 율법의 그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개고기를 안 먹는다.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습관이 있어가지고 한 날을 중히 여겨가지고 그 날에 물건을 사고 파는 걸 갖다 금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을 보고 있는 소위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느니 예수를 모른다니 하면서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것.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취지입니다. 물론 처음 그 뭐 나를 지키고 음식 가리는 걸 지키게 해가지고 복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건 이미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분명하지만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다 이걸 지킨다고 해서 내가 복이 오거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니 그걸 하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음식을 구분하고 구분하지 않는 데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를 중히 여기고 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 와가지고는 음식이 구분이 없었다. 이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서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식의 구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분이었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단지 음식이 된 규례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먹어라 이걸 증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관심을 좀 잘 둬야 돼요. 구약에는 분명히 한 날을 정해가지고 거룩하고 귀한 안식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날의 구분이 분명히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사라졌단 말이죠.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날의 구분이 사라졌으니까 이젠 주일에 돈 쓰도 괜찮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의 구분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의 구분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구분하는 규례나 그 규례가 끝났다는 그런 말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음식을 구분하라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것도 그냥 구분한 게 옳다 이것이 아니고 음식을 구분함으로써 하나님 누군가를 가르치는 의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들이 살아있다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의도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을 가리냐 안 가리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말이죠. 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뭐 주의를 지키니 안 지키니 이걸 따지면서 형제를 판단하고 성경도 모른다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결국 그 사람은 다 같이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당신 성경 모르네 이렇게 판단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성경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보면 우리가 참 자꾸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여기에도 제발 관심을 두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관심을 따로 두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 해석을 잘한다 해가지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선다 이러한 바울의 말도 모르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은 그게 바로 성경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가령 뭐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성경을 설명을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한다고 했을 때에 이분이 뭐 하나님이 약속을 알겠습니까? 무슨 무엇이 그냥 다 연약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근데 그 할머니가 오직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의가 없는 죄인이고 오직 나는 예수님 피공로로 천국 갈 뿐이다. 이 사실 하나만 마음에 꼭 받고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럼 그 할머니가 성경을 모르는 분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아는 분이에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이 뭐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양 모른다고 모른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다윗은 양 말하고 있지만 저한테 설명하라, 제가 설명 못 해요. 어려워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무슨 뭐 어떤 해석과 무슨 신학을 모른다 해가지고 성경 모른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한다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모님 많이 피곤하면 하품을 되게 하시는데 빨리 끝내드릴게요. 몸이 안 좋다 하는데 빨리 끝내드려야지 뭐. 성경이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라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주님을 알면 그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할머니가 성경 이해 못한다 해가 할머니 성경도 모르네 이런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하나에 그걸 하나 받고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분은요 성경을 아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런 목사님 성경을 공부할 필요는 또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런 생각이 벌컥 들어오죠.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시작할 건데 그거 뭐 안 나가도 되겠네. 나 예수님 뭐 예수님 구만 알고 있으니까 또 이런 또 생각이 살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예수님 알면 되는데 머리 아프게 골치 아프게 성경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날마다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 확신됐으면 날마다 확신에 거하고 살아가야 되죠. 확신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날마다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공부해야만 된다 이것이 아니고 공부를 함으로써 성경을 알므로써 배워감으로써 예수님 확신한 것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공부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공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판단해 보이소. 제가 지금 드린 말이 공부를 하자는 겁니까? 공부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예? 하지 말자는 겁니까? 하자는 겁니까? 아리송하죠. 저는 지금 공부를 하자 말아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아는 게 대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건 공부를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게 돼야 된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이걸 묻지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하자. 이게 바울의 말이었다. 그 말이죠. 음식을 가려니까 가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걸 묻지 말하는 겁니다. 뭘 하든 주님을 위해 하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름으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는 게 직구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다 용서를 구할 때 하는 그런 태도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모든 자가 잘못을 시인하게 될 것이고 모든 여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이 말은 우리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는 직구한다 이것도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세밀히 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하나 앞에서 나 잘났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나 옳습니다 이런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할 그런 사람 속에는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들어있는 것이고 나를 구분하지 않은 사람 들어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백할 그 사람 중에는 음식을 구분한 사람 들어있고 구분하지 않은 사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인데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에게 자백할 게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면야 판단할 수 있고 뭐 의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될 그런 처지라면은 형제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판단하고 업신여길 그런 자격은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린 너무 쉽게 형제를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좀 있죠. 나는 너처럼 안 한다. 이게 기준돼가지고 당신 틀렸소이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존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참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걸 믿고 있구나. 이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점차점차 쌓여가면서 저한테 계속 굳어지어 가버린 게 뭐냐면은 마치 나는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고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착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존 교회처럼은 안 한다. 이 사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는 이런 인식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부터 나는 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나는 뭐냐. 그랬을 때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나에 대한 말씀을 여기면서 나는 뭘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며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걸 저한테 묻고 계신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제가 기존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예수 믿는다 이걸 지금 물을 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다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걸 묻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때부터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성경이 지금 한국 교회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나를 치고 있다. 결국 나도 심판대에 서가지고 내 죄를 자백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내가 어떻게 심판대에 서가지고 한국 교회를 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을 그냥 보고 넘기란 게 아닙니다. 아닌 건 분명히 아닌 거죠. 문제는 한국교회와 나는 다르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한국교회나 지금 나나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그렇다면 말씀이 나를 칠 때에 그게 곧 한국교회의 잘못됨을 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속교회가 기존교회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른지 뭐가 있겠습니까? 설사 성경이 바르게 설교되어진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은속교회가 기존교회와 다른 점이 있다고 보느냐는 것입니다. 뭔가 뭐 설사 성경은 바르게 설교되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욕심 있는 거 다 똑같은 것이고 때로는 우리 교회도 마음이 틀어져가 서로 싸우기도 하고 말이죠. 예수보다 세상이 더 좋고 말이죠. 결국은 기존 교회가 살아가는 것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까? 그런 우리가 기존 교회를 칠 수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을 쳐야 되죠. 은속교회가 교회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고백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친다 동시에 한국교회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십시다.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신여길 자격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장로님도 여러분과 똑같이 심판대에 서가지고 우리 죄,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돼요. 그런 옳지 못한 사람이 지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 판단 못합니다. 저 역시 돈에 대한 욕심 살아있고 말이죠. 자식에 대한 욕심 살아있어요. 저는 단지 말씀을 전할 뿐이죠. 말씀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가자고 제가 저한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이 보인다 해가지고 웃지 마세요. 집안에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형제를 보면서 믿음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나 역시도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단지 우리는 형제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죠. 내가 저 형제처럼 저런 일을 당해도 내가 염려하고 나도 걱정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배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형제에 대해서 나는 옳은 사람의 기준에 서가지고 판단 업신적이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은 겁니다. 형제가 당한 어려움은 그 형제 한 사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당해야 될 어려움을 나 대신 형제가 당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려움을 줘가지고 나를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데 나한테 직접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고 형제에게 대신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를 보고 배우라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산다면은 과연 힘들고 어린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한 형제를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염려하는 건 인정해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힘들고 어려워서 근심하는 그런 형제 앞에서 하나님, 나 역시도 힘들고 어려우면 근심과 염려할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내 대신 힘든 일 당한 저 형제를 내가 보면서 내가 바로 믿음이 없는 자임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게 말이지만 네가 나를 내놓고 말이지만 결국에는 형제한테 주를 믿으라는 권면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한테 예수를 증거하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랑이죠.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시고 누구도 옳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깊이 알시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서 책망을 깊이 깊이 받으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다고 했는데 깨닫고 보니 참 너무나 모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를 들여다보니 주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저희를 쳤습니다.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는데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나를 옳은 사람 여겼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판단하려고 했고 신력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허물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형제를 대할 때에 모일 때에 다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깊이 새기면서 형제를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나 역시 우리 여호와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고 주님의 피의 은혜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나와 똑같이 우리 형제도 주의 은혜로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다 같이 한 몸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여 흩어지는 은혜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